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1445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지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뵌 직후입니다. 지금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뒷모습으로 남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설계도를 가슴판에 새기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둘을 양손에 들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 가운데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슬프고 낙담되는 소식을 전하십니다.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밑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탄식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고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패했다는 표현은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우리말 성경은 원어를 잘 번역합니다. 패괴하여라고 번역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는 노아의 홍수로 진멸당한 인간들의 행태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갱생의 소망이 없다. 모두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8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준 10계명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제2계명에서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에 제사하면서 이 송아지의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났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처벌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1, 2계명을 주시면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고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제 3, 4대까지 갚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에 1절을 보시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멸시하면서 이 사람은 했습니다. 이 친구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시면서 이 백성은 하고 말씀합니다. 마치 남의 백성 이야기하듯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동물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소나 나귀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완강해서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아서 주인의 멍에를 지려고 하지 않는 동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목이 뻣뻣한 동물은 주인에게 백해 무익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목이 뻣뻣한 당나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여기 처음 등장한 후 곧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10절을 보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참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모세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보자로 자신에게 부르짖은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간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참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들은 포기해서 다 없애버리고 너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로 시작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진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대로 인생이 아니시기에 실언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진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 죽이기는 것을 즐겨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의 제의를 즉시 받아들였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기꺼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나이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섬길 것인가 형제를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성도들의 유익과 영광을 구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형제를 섬길 것을 택했고 성도들의 유익을 구할 것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아니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야망보다 자기 민족의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이 수백 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명,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로 부름받은 소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 애원하여 가로되 호소하여 가로되 영어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제가 원어의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먼저 이 패역한 백성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컷 조컷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 말을 하라고 하시고 이어서 내 아들을 놓아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백성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진멸하시겠다고 하느냐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것을 상기시켜드린 모세는 이어서 이 백성은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백성인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11절의 모세 탄원을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은 주님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 백성은 주님이 기사와 표적과 기적으로 애굽의 종 노릇으로부터 구원하신 백성이니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모세 스스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수십 번 되풀이하십니다. 왜? 평생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던 양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주님 왜 행하셨냐고. 지금까지 모세는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하나님 백성이니이다. 둘째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니이다. 모세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드립니다.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기껏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는 시내 산에서 싸그리 죽임으로써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웃게 하느냐고 탄원합니다. 5절에서는 7장 5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와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평판이, 하나님의 명성이, 영광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항의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간구의 본론을 얘기합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따라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분노는 마땅하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탄원합니다.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기로 한 화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탄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동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를 내리시지 말으셔야 하는 마지막 이유를 됩니다. 13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주님께서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셨다고.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영원한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제3제사 확인하신 이 약속을, 더 중요하게는 창세기 17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신 이 언약을 어찌 파기하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물샐 틈이 없는 논리적인 그러한 논거를, 그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 한 사람의 중보로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할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말 표현으로 결렬된 중에서 하는 원어 표현은 in the breach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들 가운데 가장 직역을 잘한 성경이 새번역 성경인데 그 갈라진 틈에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개역개정판은 조금 의역을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번경은 현대인 성경은 완전히 의역해서 몸을 던져 그분 앞에 나아가 파멸의 진노를 거두시게 하였다고 번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나서서라고 의역을 합니다. 여기 그 결렬된 중에서를 우리말로 가장 적합하게 번역을 하면은 모세가 방패마귀가 되어 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방패마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기에 하나님께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 덕택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늘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파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와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바꾸신다고 합니다. 또 한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중보했기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교단의 신학적인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영원한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주의자의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알미니언들의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극단 보수적인 장로교와 남침례 교단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역시 극단적인 감리교와 그리고 순복음교회와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신학적인 것 같고 우리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꿰어 맞추려고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별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요. 모세가 한 중보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패역한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도 100%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순간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지만 곧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면서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구원의 간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속히 떠납니다. 왜? 천국의 티켓은 확보해 놨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버리고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따라 삽니다. 부와 명예와 즐거움과 권세의 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며 삽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배우자가 뭐라 그러면 벌벌벌벌 떨고, 자녀가 뭐라 그러면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3일날 교회 안 가고 다 이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또한 참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꼭두각시 하나님으로 만들어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는 가르치게 허락하지만 마음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마음은 변화시키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아, 제가 머리로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는 허락하지만 주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주관하시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축복의 자비는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함과 공의는 원치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 자신을 잘 성찰해보면 모세 시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나귀와 같이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어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항의합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완고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자유하며 살고 사단이 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무리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수천 번 말씀하시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유의치 않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무시하고 홀대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시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신을 섬기면서 피일차일하면서 막연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우리를 진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이제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수많은 주님 말씀, 이제는 순종함으로 특별히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신을 섬기지 않음으로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자들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때 모든 사람들처럼,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물과 불로 진멸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의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명목적인 크리스천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주의 백성이오니 이 화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자녀로 택정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지만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지 못하시면은 이방인들이 비웃지 않겠냐고, 사단이 비웃지 않겠냐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에스겔서 13장 5절과 22절, 30절을 통해서 잘 말씀하십니다. 제가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부지런히 보신다는 거예요. 성을 쌓고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자가 혹시 있는가? 그런데 그런 자를 한 명도 찾지 못함으로 바벨론을 보내고 아수르를 보내고 해서 너희를 멸망시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막을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수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벽기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본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큰 자건 작은 자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심상치 않게 고쳐주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노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백성들이 죄를 졌으면은 죄 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분명히 경고해주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백성의 대부분이 그러한 죄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지 않고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교회 건축원금 10억 하는 기업체 장이 떠나갈까 봐 그들에게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너희들의 상처는 대단한 게 아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전도하자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저처럼 조금 구세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그대로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듣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포스트 모던 세대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는 놈이냐? 나는 남인다.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 떨려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는 트럭 타고 나가서 비행기 전세내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주간을 맞아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열정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가?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왜 우리의 전도는 파워가 없는가? 생각하던 중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판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부패한 삶에서 돌아오라.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부터 진멸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헤엄칠 줄 알아야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불에서부터 탈출을 했어야 희희낙낙하며 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가 먼저 주님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모세와 같이 중보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마다 모세는 쯧쯧쯧하며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보면 특별히 정통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삽니다. 저 교단은 저 교리가 틀렸고 저 교단에 다녀갖고는 안 되고 저 친구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되고 판단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짓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특별히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계속 연장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이전에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만 읽어드리면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씩이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니 이번에도 또 한번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모세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그 백성 가운데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늘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어떨 정도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한 장을 넘기시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잘 압니다. 나의 형제 곧 곤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얘기합니다. 내 곤륵,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겠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러한 마음입니다. 물론 주님에게 우리 간구할 때 간구가 모두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 그 모세의 간구와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어떨 때는 100%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완전히 안 들어주신 경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곧 부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 때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피붙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심히 각을 뜨고 통곡하며 중보해야 됩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김경민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고모님에 대해서 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잠깐 뵙고 병원에 계신 거 잠깐 뵙고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 사모님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서라도 끌고 가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야 하는데 병원에서 온갖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지옥의 실감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왜? 다음에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멸망에 처하지만은 너는 죄가 없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피부치 가운데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라고 혐오감 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따귀를 갈겨서라도 자녀를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죽는 꼴 보고 싶냐고 하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겁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겁니다.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 중보자의 삶, 매일 삶으로서 주님을 슬프게 하거나 주님의 진노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그러한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